It is only too true that a lot of artists are mentally ill. 많은 예술가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은 진짜 사실이다. It's a life which makes one an outsider. 사람을 아웃사이더로 만드는 건 인생이다. I'm all right when I completely immerse myself in work, but I'll always remain half crazy. 나는 작품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에는 멀쩡하다. 그러나 언제나 반쯤은 미쳐있다. 미친 예술가, 아웃사이더의 영원한 표상이라고 해도 될까요? 빈센트 밴 고의 말이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승열의 영민문학관에서 만날 사람들 역시 내로라하는 아웃사이더들이죠. 현실에서는 괴물이라 불렸던 저주받은 족속들. 그러나 인생과 문학과 예술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진실을 폭탄처럼 묻고 간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고 있는 아웃사이더 그레고르 삼사도 그렇습니다. 벌레가 되면서까지 인간 조건의 비극과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한 그의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웃사이더 특집으로 함께한 첫 주, 카프카의 변신과의 마지막 만남을 남겨놓고 있는 토요일 밤입니다. 11월 10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인류가 고독과 소외를 가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마 근대에 들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문학에서도 이런 감정을 치유나 구원의 대상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거고요. 카프카의 변신도 그렇겠죠. 그레고르 삼사는 어쩌면 산업혁명 이후 속도와 발전에만 박차를 가해온 인류가 한쪽에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린 초창기 인물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볼 때 그는 영웅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한가요?
벌레가 되어 세상을 고발한 거라면 극단적으로 자기 희생적인 영웅이네요.
그게 바로 아웃사이더 특집의 핵심만인가요?
일리 있는데요.
비극적인 영웅들을 만나는 11월 첫째 주의 감상작품 변신의 책 선물 이벤트 한 주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까지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감상문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민음사에서 카프카의 단편집 변신 시골 의사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는 home.ebs.co.kr/englet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EBS underbar englet englit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군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난 방송은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로도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지 해리슨의 All Things Must Pass 오늘 첫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장남 그레고르 삼사는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악화일로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가족들이 점차 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벌레로 변한 것에 슬퍼하던 부모도, 가장 자신을 잘 이해해 줬던 여동생마저도 그를 무시무시한 애물단지로 여깁니다. 하소연을 하려던 그레고르의 행동은 위협으로 비치고 결국 그는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설상가상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족들은 하수인을 들이고 그레고르의 방을 창고처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레고르가 설 곳은 없어 보입니다. 식욕을 잃어가던 그레고르는 어느 날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에 이끌려 거실을 쳐다봅니다. 하숙인들의 요청으로 여동생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군요.
The father came with the music stand, the mother with the sheet music, and the sister with the violin. The sister calmly prepared everything for the recital. The parents, who had never previously rented a room and therefore exaggerated their politeness to the lodgers, dared not sit on their own chairs. The father leaned against the door, his right hand stuck between two buttons of his buttoned-up uniform. The mother, however, accepted a chair offered by one of the lodgers. Since she let the chair stay where the gentleman had chanced to put it, she sat to one side in a corner. The sister began to play. The father and mother, one on each side, followed attentively the movements of her hands. Attracted by the playing, Gregor had ventured to advance a little further forward, and his head was already in the living room. He scarcely wondered about the fact that recently he had had so little consideration for the others. Earlier, this consideration had been something he was proud of, and for that very reason, he would have had at this moment more reason to hide away, because as a result of the dust which lay all over his room and flew around with the slightest movement, he was totally covered in dirt. On his back and his sides, he carted around with him threads, hair, and remnants of food. His indifference to everything was much too great for him to lie on his back and scour himself on the carpet, as he had done earlier several times a day. In spite of this condition, he had no timidity about inching forward a bit on the spotless floor of the living room.
Haasugin들의 요청에 아버지는 악보대를, 어머니는 악보를, 여동생은 바이올린을 들고 나타났다. 아버지는 하숙인들 앞에서 굽신거렸다. 여동생이 연주를 시작했다. Gregor는 바이올린 소리에 마음이 끌렸다. 저도 모르게 조금씩 앞으로 나갔다. 어느새 그는 머리를 거실 쪽으로 내밀고 있었다. 최근 들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게 된 데다가 자신의 행동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그였다. 예전엔 남들에 대한 배려를 자랑으로 여겼던 그였다. 그런데 나 지금이야말로 남들 눈을 피해 숨어 있어야 할 때였다. 오랫동안 방치된 그는 온몸에 먼지에 뒤덮여 있었다. 실밥, 머리카락, 음식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등과 옆구리에 붙인 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모든 것에 무관심해져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거리낌 없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거실 바닥 위를 기어나간 것이었다. 실망스럽게도 하숙인들은 지루해하는 티가 역력했다. 그레고르는 그 사실이 화가 나고 슬펐다.
And yet his sister was playing so beautifully. Her face was turned to the side, her eyes following the score intently and sadly. Gregor crept forward still a little further, keeping his head close against the floor, in order to be able to catch her gaze if possible. Was he an animal that music so captivated him? For him, it was as if the way to the unknown nourishment he craved was revealing itself. He was determined to press forward right up to his sister, to tug at her dress, and to indicate to her in this way that she might still come with her violin into his room. Because here, no one valued the recital as he wanted to value it. He did not wish to let her go from his room anymore, at least not so long as he lived. His frightening appearance would for the first time become useful for him. He wanted to be at all the doors of his room simultaneously and snarl back at the attackers. However, his sister should not be compelled, but would remain with him voluntarily. She would sit next to him on the sofa, bend down her ear to him, and he would then confide in her that he firmly intended to send her to the conservatory, and that if his misfortune had not arrived in the interim, he would have declared all this last Christmas, had Christmas really already come and gone, and would have brooked no argument. After this explanation, his sister would break out in tears of emotion, and Gregor would lift himself up to her armpit and kiss her throat, which she, from the time she had been going to work, had left exposed without a band or collar.
"Mr. Samsa,"
called out the middle lodger to the father, and without uttering a further word, pointed his index finger at Gregor as he was moving slowly forward. The violin fell silent.
"연주에 몰두한 여동생은 참 아름다웠다.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슬픈 눈빛으로 악보를 더듬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렇대, 내 눈을 봐줘.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야. 그래, 난 음악에 감동하고 있어. 난 벌레가 아니야. 벌레라면 음악에 감동을 받을 리가 없어. 나에겐 아직 길이 있어. 그렇대, 나를 봐줘. 내 방으로 와줘. 내 얘기를 들어줘. 난 저 하숙인 뜻보다 더 감정이 풍부한 인간이야. 그래, 인간이라고. 내가 널 지켜줄게. 나만이 너의 진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 누가 너에게 덤벼들면 하고 덤벼들어 혼내줄게." 그레고르는 열망을 품고 누이에게로 기어갔다. 움직이는 쓰레기통 같은 흉측한 검은 몸으로 거실을 가로질러 갔다. 하숙인 눈치를 보느라 아버지 어머니가 티끌없이 치워놓은 거실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점자씨!"
하숙인 중 하나가 그레고르를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They demanded explanations from his father, raised their arms to make their points, tugged agitatedly at their beards, and moved back towards their room quite slowly. In the meantime, the isolation which had suddenly fallen upon his sister after the unexpected breaking off of the recital had overwhelmed her. She had held onto the violin and bow in her limp hands for a little while, and had continued to look at the sheet music as if she was still playing. All at once, she pulled herself together, placed the instrument in her mother's lap. The mother was still sitting in her chair, having trouble breathing, for her lungs were laboring hard and had run into the next room, which the lodgers, pressured by the father, were already approaching more rapidly. One could observe how under the sister's practiced hands, the covers and pillows on the beds were thrown high and then rearranged. Even before the lodgers had reached the room, she had finished fixing the beds and was slipping out. The father seemed once again so gripped by his stubbornness that he forgot about the respect which, after all, he must show his lodgers. He pressed on and on, until right in the door of the room, the middle gentleman stamped loudly with his foot and this brought the father to a standstill.
I hereby declare,
the middle lodger said, raising his hand and casting his glance both on the mother and the sister,
that considering the disgraceful conditions prevailing in this apartment and family,
with this he spat decisively on the four,
I immediately cancel my room. I will, of course, pay nothing at all for the days which I have lived here. On the contrary, I shall think about whether or not I will initiate some sort of action against you, something which, believe me, will be very easy to establish.
Hasugin들은 Gregory의 존재를 재미있어 하면서 또 굉장히 불쾌해했다. 아버지는 그들이 그레고르를 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그레고르를 가리면서 하소연을 했다. 하숙인들은 화를 냈다. 청결해야 할 하숙집에 더러운 벌레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입이 떡 벌어지는 구경거리를 못 보게 해서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한편 여동생 그레테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숨을 헐떡이며 하숙인들이 묵는 옆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방을 정돈하고 달려나왔다. 이윽고 감정을 한 방향으로 정리한 하숙인이 발을 구르며 선언을 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소. 지금 이 불미스럽게 짝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눈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방세는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모자랄 판이야. 청구 사유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나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 엄마, 도저히 이렇게 살 순 없어요.
간신히 구했던 하숙인들마저 집을 나가버린 후 그레고르의 여동생 그레테는 긴급 가족 회의를 엽니다. 그런 그녀에게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결단력이 그리고 독재적인 인상이 물씬 풍깁니다.
said the sister, banging her head on the table by way of an introduction.
Things cannot go on any longer in this way. Maybe if you don't understand that, well, I do. I will not utter my brother's name in front of this monster. And thus I say only that we must try to get rid of it. We have tried what is humanly possible to take care of it and to be patient. I believe that no one can criticize us in the slightest.
She is right in a thousand ways,
said the father to himself. The mother, who was still incapable of breathing properly, began to cough numbly with her hand held up over her mouth and a manic expression in her eyes. The sister hurried over to her mother and held her forehead. The sister's words seemed to have led the father to certain reflections. He sat upright, played with his service hat among the plates, which still lay on the table from the lodger's evening meal, and looked now and then at the motionless Gregor.
We must try to get rid of it,
the sister now said decisively to the father, for the mother, in her coughing fit, was not listening to anything.
It is killing you both. I see it coming. When people have to work as hard as we all do, they cannot also tolerate this endless torment at home. I just can't go on anymore.
And she broke out into such a crying fit that her tears flowed out down onto her mother's face. She wiped them off her mother with mechanical motions of her hands.
Child,
said the father sympathetically and with obvious appreciation.
Then what should we do?
The sister only shrugged her shoulders as a sign of the perplexity which, in contrast to her previous confidence, had now come over her while she was crying.
If he understood us,
said the father in a semi-questioning tone.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전 알게 됐어요. 저 괴물은 오빠가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오빠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 저놈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놈 하나를 돌보고 참겠다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잖아요. 우리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 아이 말이 100번 오라.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는 눈빛이 이상해지더니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벗어나야 한다고요? 저 괴물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런 것까지 얹혀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전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이제는!
얘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모르겠어!
만약 저 애가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면...
'It has to go,' cried the sister. 'That is the only way, father. You must try to get rid of the idea that this is Gregor. The fact that we have believed this for so long, that is truly a real misfortune. But how can it be Gregor? If it were Gregor, he would have long ago realized that a communal life among human beings is not possible with such a creature, and would have gone away voluntarily. Then we would not have to a brother, but we could go on living and honor his memory. But this animal plagues us. It drives away the lodgers, will obviously take over the entire apartment, and leave us to spend the night in the lane. Just look, father, she suddenly cried out. He's already starting up again. With a fright, which was totally incomprehensible to Gregor, the sister even left the mother, literally pushed herself away from her chair, as if she would sooner sacrifice her mother than remain in Gregor's vicinity, and rushed behind her father, who, excited merely by her behavior, also stood up and half raised his arms in front of the sister, as though to protect her. But Gregor did not have any notion of wishing to create problems for anyone, and certainly not for his sister. He had just started to turn himself around in order to creep back into his room. Quite a startling sight, since as a result of his suffering condition, he had to guide himself through the difficulty of turning around with his head, in this process lifting and striking it against the floor several times. He paused and looked around. His good intentions seemed to have been recognized. The fright had lasted only for a moment. Now they looked at him in silence and sorrow. "내쫓아야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게 어디 오빠예요? 그런 생각부터 버려요,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저게 오빠라고 믿어왔던 것 자체가 우리 가족의 비극이에요. 저게 정말 오빠라면 우리를 위해서 제 발로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오빠에 대한 기억만큼은 소중히 간직했을 텐데 결국 저것 때문에 우리 다 망할 거라고요. 저걸 보세요. 또 시작이에요.
또 시작이라는 그레테의 말은 그레고르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튀어나왔다. 그레고르는 누구에게도 겁을 줄 생각이 없었다. 다만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린 것이 다였다. 그 동작이 좀 유별나 보이긴 했다. 상처를 입어서 아픈 몸을 돌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머리에 힘을 빌어야 했기 때문에 머리를 쳐들었다가 바닥에 부딪히는 동작을 여러 번 했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동작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족들은 그 때문에 겁을 먹고 있었다. 여동생은 아버지 뒤로 도망쳐 숨어 있었고 아버지는 딸을 보호하겠다는 듯 두 팔을 반쯤 쳐들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있는 어머니는 피곤해 지친 나머지 눈을 거의 감고 있다시피 했다.
When he had completed turning around, he immediately began to wander straight back. He was astonished at the great distance which separated him from his room, and did not understand in the least how, in his weakness, he had covered the same distance a short time before, almost without noticing it, always intent only on creeping along quickly. He hardly paid any attention to the fact that no word or cry from his family interrupted him. Only when he was already in the doorway did he turn his head. Not completely, because he felt his neck growing stiff. At any rate, he still saw that behind him nothing had changed. Only the sister was standing up. His last glimpse brushed over the mother, who was now completely asleep. He was only just inside his room when the door was pushed shut very quickly, bolted fast and barred. Gregor was startled by the sudden commotion behind him, so much so that his little limbs bent double under him. It was his sister who had been in such a hurry. She was already standing up, had waited, and then sprung forward nimbly. Gregor had not heard anything of her approach. She cried out, "Finally!" to her parents as she turned the key in the lock.
Gregor는 다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쉬기 위해 간간이 멈춰서야 했다. 아무도 그를 쫓아오지 않았다. 방은 너무나 멀었다. 놀랄 정도로 멀었다. 아까는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왔나 싶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방까지 온 그레고르는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았다. 여동생이 일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레고르가 방에 들어가기 무섭게 밖에서 빗장을 질러 잠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깜짝 놀라서 다리가 뚝뚝 꺾였다. 여동생은 몰래 그가 방에 들어가기만 기다렸던 것이었다. 그리고 와락 달려들어 문을 잠근 것이었다.
됐어요!
여동생의 외침 소리를 들으며 그레고르는 어둠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What now? Gregor asked himself and looked around him in the darkness. He soon made the discovery that he could no longer move at all. He was not surprised at that. On the contrary, it struck him as unnatural that up to this point, he had really been able up to move around with these thin little legs. Besides, he felt relatively content. True, he had pains throughout his entire body, and it seemed to him that they were gradually becoming weaker and weaker, and would finally go away completely. The rotten apple in his back and the inflamed surrounding area, entirely covered with white dust, he hardly noticed. He remembered his family with deep feelings of love. In this business, his own thought that he had to disappear was, if possible, even more decisive than his sister's. He remained in this state of empty and peaceful reflection until the tower clock struck 3 in the morning. In front of the window, he witnessed the beginning of the outside growing generally lighter. Then, without willing it, his head sank all the way down, and from his nostrils
His last breath flowed weakly out.
"이제 어쩐다?" 그레고르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어둠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젠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이상하진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다리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하게 여겨졌다. 그런데다 기분도 나쁘지 않았다. 온 몸이 아팠지만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다. 등에 박혀 썩어버린 사과와 그로 인한 염증 부위엔 솜털처럼 먼지가 덮여 있었는데 이미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가족들을 감동과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여동생이 생각한 것보다 더욱 단호하게 생각했다.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그레고르는 이렇게 공허하지만 평화로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창밖의 세상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수그렸다. 그의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힘없이 흘러나왔다. 죽은 그레고르 잠자를 발견한 건 이튿날 파츠울브 할멈이 와서 방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회복합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소풍을 나섭니다. 새롭게 살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레고르의 부모는 젊고 아름다운 딸을 보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느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벌레처럼 하찮은 존재임을 깨닫는 인간. 그 비극적 깨달음이 그에게 고독과 소외를 불러옵니다. 그는 세상과도 사랑하는 이와도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세상의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었지만 이미 너무나 약해진 그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인이 처한 실존적 위기를 날카롭게 간파한 작품 카프카의 변신, 이것으로 감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미눔사에서 카프카의 변신 시고르사를, 알마에서 임지선의 청춘 에세이 현시창을, 뮤직컴퍼스에서 프랑스 가수 파트리샤 카스의 새 앨범 가스 샹트 피아프를, 아로마테라피아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L팜에서 3초만에 녹여먹는 필름형 가글 애니센스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11월 24일 토요일 7시 대학로 예술극장 무대에 오르는 연극 죄와 벌,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네, 케일린.
사실 마지막에 울 뻔했어요. 너무 그냥 씁쓸하네요.
기억나세요? 케일린이 뭐요? 그러셨잖아요. 그 가족들이 네. 저 벌레가 어떻게 오빠라는 것을 그렇게 순순히 믿을 수 있냐고요. 근데 결국에는 저건 오빠가 아니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설정이 현실적인 설정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비현실의.
네, 비현실의 우화인데. 아, 그래도 참 그냥 만약에 내가 벌레였다라면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슬프죠. 네. 저도 근데 그 마지막의 결정은 네네. 참 멋진 것 같아요.
희생.
네.
희생 정신.
그리고 행복해졌다니 나머지 가족들이. 네. 어쨌든 저는 잘 감상했습니다.
네. 근데요, 제가 또 느끼는 거는요. 네. 사실 진짜 벌레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서로 대할 때 네.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벌레만도 못하게 쳐다볼 때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요.
맞아요. 네, 힘든 서로를,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있을 때 잘해야죠. 그죠?
네.
네.
잘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도 테마음악과 함께 했습니다. 그레고르 잠자의 죽음을 위로하는 뜻에서 피터 가브리엘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Washing of the Water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들으신 음악은 데이비드 번과 세인트 빈센트가 최근 발표한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I am an ape. 즐겁게 들으셨다면 다행입니다. 11월 한 달간 함께하는 아웃사이더 특집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네, 다음 주에도요. 문학사상 최고의 괴물 아웃사이더가 기다리고 있죠.
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세 번째 주의 아웃사이더 특집의 주인공은 메르소입니다. 카프카와 함께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The Stranger 한 주 동안 함께 하겠고요. 마지막 주에는 SF입니다. H.G. Wells의 투명인간, The Invisible Man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문학 속의 아웃사이더들과 함께하는 11월의 영미문학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 음악, 텍사스의 Halo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내일 휴일입니다. 일요일 하루 푹 쉬시고 월요일 밤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on Monday!